케이스 매거진 2022년 3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잡지 케이스 매거진입니다. 케이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샘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정보를 담은 소리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상식을 전하는 경기 등대를 점자책과 녹음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경기와 경기 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의 웹 매거진에서 케이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망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앱 경기 보이스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이스 매거진 2022년 3월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시마당 나의 아가에게 2. 햇살마루 그 봄의 엘레지에게 시마당 나의 아가에게 서아름님 두 번의 돌을 보낸 나의 아가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꽃처럼 웃는다. 가만히 정성스레 바라다 보니 그간 수많은 햇살이 너를 키웠구나. 수많은 강물이 너를 키웠구나. 나의 수많은 눈맞춤이 너를 키웠구나. 나 또한 내 어미에게는 애틋했으리라. 수많은 봄바람과 따스한 손길에 자랐으리라. 출근길 가을 하늘에 떨어진 낙엽 한 장에도 그 한 해의 햇살과 바람, 비가 한가득인데 이 세상 소중하지 않은 이가 없다. 그 많은 순간 누구도 하찮은 존재일 때에는 없었다. 나는 너에게 귀하고 너도 나에게는 귀한 사람이다. 이상으로 시마당을 마치겠습니다. 햇살마루 그 봄의 얼레지에게 김미애님 고요한 아침이 흔들렸다. 꽃 탐사를 떠난 팀이 올린 사진 곳곳에 봄이 도착해 있었다. 작은 풀꽃이 데리고 온 봄이었다. 댓글을 달았다. 꽃 보러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답이 올라왔다. 설명해드리기 어렵고 알려드려도 찾아가기 힘들 겁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지도에 없는 길이었다. 꽃 핀 곳의 약도는 설명도 해독도 불가능해 보였다. 계곡을 따라가세요. 생강나무 두 그루가 있는 곳을 지나 물풀의 나무를 끼고 왼쪽으로 돌아 쭉 따라가세요. 층층나무 지나 잣나무 아래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보이는 쪽으로 가세요. 상수리나무에서 2시 방향으로 올라가세요. 설령 이와 같은 약도를 전송해 오면 얼레지 핀 꽃을 찾아갈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일. 지도를 들고도 목적지를 찾아 헤매는 내가 아닌가. 게다가 꽃이 지기 전에 보러 갈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은 그날 하루뿐. 안내자를 따라 나서기로 했다. 작은 꽃들에는 나무들이 새잎을 내기 전에 언땅을 뚫고 나오는 유전자가 있다. 일찌감치 꽃을 피우지 않으면 햇빛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봄꽃들이 피어있는 기간은 열흘 남짓. 봄꽃들은 부지런히 피고 진다. 꽃들은 저를 보러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 화양 연화. 그 시간 속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다. 돈키호테처럼 직진. 인천에서 마석까지 달려가 낯선 사람을 만났다. 흙먼지 묻은 남자의 자동차에 올라탔다. 구불구불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렸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공신력 있는 꽃탐사 도구의 총무로 회원들과 꽃산행을 다녀왔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보랏빛 치맛자락을 뒤집어 들어올린 얼레지. 환상의 얼레지가 계곡에 가득했다. 얼레지라니. 도감과 인터넷에서만 본 꽃, 얼레지가 꽃밭을 이루고 있다니. 꽃들은 길이 나지 않은 곳에서 봄볕을 마시고 있었다. 꽃은 꽃 만나러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덤으로 청노루기, 바람꽃까지. 말라붙은 눈이 깨어났다. 나는 무릎을 굽히고 쭈그려 앉아 꽃들에게 인사했다. 반가워. 고마워. 태평하고 느긋하게 봄 산자락을 누비는 동안 나도 보랏빛이 되었다. 분홍빛이 되었다. 봄빛이 되어갔다. 그가 말했다. 꽃 보러 오면서 카메라를 갖고 오지 않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다들 사진 찍으러 오거든요. 안내자는 꽃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자꾸만 앞장섰다. 이제 그만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꽃을 볼 때마다 반색하는 낯빛이 되어 그의 뒤를 따랐다. 20여 년전 어느 날의 일이었다. 꽃 보고 싶은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넘었다. 무념무상의 상태였다.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아 봄이 오면 얼레지를 생각한다. 그뒤단한 번도 그곳에 가지 못했건만 그 보랏빛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다. 마음을 출렁거리게 할 곳이 있다는 것으로 위안 삼는 건 감성을 배반하는 일이다. 이 봄, 기쁨이 고여야 한다. 그러나 그 봄의 얼레지를 만나지 못하리. 나 스스로 빨간 모자의 엄마가 된지 오래. 빨간 모자야, 학교 간 아이처럼 앞만 보며 가야 한다. 큰 길로 가야 한다. 숲에 혼자 가면 안 된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깨끗한 마음에 화답하던 깨끗한 마음이 그리운 봄이다. 이상으로 햇살 마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 차례 1. 동행의 기쁨 신체심리치료사 남희경님 2. 자기 돌봄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면 동행의 기쁨 호흡 3번만으로도 한국신체심리인스티튜트 소장 남희경님 마음이 아프다고 말할 수 없을 때 몸이 대신 아픕니다. 20여 년전 남희경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 할렘의 정신병동에서 심리치료사로 일을 시작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유학생활을 한 데다 직장생활에 적응하려니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 약을 한 달가량 먹었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주치의는 그녀에게 정신과 약을 권했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이 먹는 약이 나에게도 필요하다고? 나도 언제든 환자가 될수 있구나. 그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이후 명상센터에 다니며 매일 아침을 명상으로 시작했다. 편안한 방석에 앉아 머리를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는 단순한 행동이었다. 그게 일상이 되자 삶이 변했어요. 전에는 오늘도 환자들과 전쟁을 치르겠구나 싶어 괴로웠는데, 안정된 상태로 하루를 맞으니 몸의 반응이 달라졌죠. 어느 날 병원에 20대 후반의 남성이 입원했다. 깊은 우울감으로 삶의 의욕이 없는 이였다. 당시 그녀는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무용동작 치료를 진행했다. 치료 시간이 가까워오면 병동을 돌며 환자들에게 공지했다. 10분 뒤에 프로그램이 시작합니다. 춤추러 오세요. 그러면 참여하고 싶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그녀는 그의 병실을 두드렸다. 암막 커튼을 친 캄캄한 방, 침대 모서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 그에게는 도저히 춤을 추러 오세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오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라고만 전했다. 잠시 후 치료실에 가자. 뜻밖의 그가 와 있었다. 그녀는 CD 플레이어 옆에 의자를 놔주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 같이 스트레칭하고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자 활기가 돌았다. 분위기가 고조될 무렵 한 환자가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함께 땀을 흘린 그가 말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논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이후 다른 치료 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임했고 약물 치료도 잘 받아 조기 퇴원했다. 그녀는 말했다. 마법 같은 순간이었어요. 몸이 마음을 움직인 거잖아요. 동작 치료에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녀는 환자가 놀았다고 한 표현에 주목했다. 플레이의 반대말은 디프레션이거든요. 에너지가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죠. 놀이를 하면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며 그 순간을 즐기게 돼요.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죠. 마음이 미래에 가 있으면 불안해져요. 이 다음에 뭘 해야 하지? 라고 걱정하니까요. 반대로 예전 일을 반추하고 후회하면 우울해지죠. 그러니 마음이 현재에 있는 게 중요해요.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만이 마음의 치료약은 아니다. 놀이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정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즐겁게 대화하는 것, 고요히 앉아 바람을 느끼는 것도 놀이가 될수 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걷기를 추천한다. 햇빛을 받으며 몸을 움직이면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긴장을 풀고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환자들은 선생님, 만보를 걸으려 했는데 500보밖에 못 걸었어요. 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단다. 하지만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에 두어야 한다. 하루에 5분이건 10분이건 걷고 싶은 만큼 걷는 게내 몸을 존중하는 거예요. 평소 좋아하는 산책길 다녀오기, 맛있는 커피 한잔 마시고 오기를 목표로 해도 돼요. 그녀는 발레를 전공한 무용수였다. 활동량이 많은 시기, 오히려 당시엔 자신의 몸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혹사시키고 홀대했다. 그녀는 말한다. 자신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쓸모있어야 하고 아름다워 보여야 한다는 건 밖에서 알아보는 시선이다. 내면으로부터 몸을 바라보아야 욕구와 감정에 따라 몸을 감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탓에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어 살이 쪘다고 하자. 날씬해 보이기 위해 무작정 음식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밖에서 자신을 바라본 것이다. 반면 내면으로부터 몸을 바라보면 불안의 원인과 마주할 수 있다. 내면으로부터 바라봐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거나 우울감에 빠지거나 에너지가 소진돼요. 그녀에게 몸은 곧 자원이다. 우리 몸에는 브레이크 기능도 엑셀 기능도 있어요. 그 기능을 잘 사용하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방어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쓰거든요. 신호에 따라 호흡과 피부를 두드리는 것처럼 사소한 활동부터 춤추기, 땀 흘리며 운동하기 등으로 엑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를 통해 방어에 쓰는 에너지를 창조하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요. 일상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호흡에 주의 기울이기이다. 불편한 상황과 마주하면 호흡이 흐트러지기 쉽다. 이를 눈치채면 잠시 심호흡하면서 머릿속을 정리하거나 상황과 거리를 두는 등 대처를 할수 있다. 쉬 하고 길게 소리내며 날숨을 뱉어보자. 이때 내뱉는 숨과 소리를 충분히 느낀다. 세번 정도 깊게 호흡하며 이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 호흡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여기에서 잘 놀고 있는가? 이상으로 동행의 기쁨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돌봄.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면. 문유환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997년에 개봉한 배우 데미 무어 주연의 G.I. 제인이란 영화가 있다. 영화에서 특수부대 교관은 연병장의 훈련생을 모아놓고 시를 읊조린다. 작가 데이비드 허버트 로런스가 쓴 셀프 피티다. 이는 흔히 자기 연민으로 번역하는데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강인하게 견뎌내라는 의미다.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진 들짐승을 본 적이 없다. 얼어 죽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새조차도 자신을 연민하지 않는다. 젊어서였을까? 그 시가 가슴에 꽂혔다. 힘들어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가 된 뒤 자기 연민이야말로 치유의 생명력임을 알게 되었다. 연민. 가로 열고 COMPASSION 가로 닫고 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의 라틴어 어원 COM과 고통받다라는 뜻의 라틴어 어원 PATI로 이루어졌다. 즉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한다. 공감의 근본이 되는 감정이다.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 연민의 범위가 가장 넓다.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다른 종의 고통에도 연민을 느낀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연민의 감정을 동정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분명히 다른데도 말이다. 연민은 그 대상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즉, 그 대상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연대의 감정이다. 그에 비해 동정은 연결감 없이 대상의 고통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대상의 고통은 나와 아무 관련이 없고 나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다.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따뜻하게 대한다면 이는 연민이지만 추운 겨울에 걸인을 보고 가여워서 적선한다면 그것은 동정이다. 상담실에 오는 이들은 단지 큰 고통에 빠져서 힘든 게 아니다. 고통스러운 자신을 위로할 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이들은 자신에 대해 전혀 연민을 느끼지 못한다. 자기 동정이나 자기 혐오에 빠질 뿐이다. 상대가 힘들 때 진실한 도움을 주려면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하듯, 자신이 힘들 때 스스로를 돌보려면 자기 연민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기 동정과 자기 연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기 동정은 고통의 보편성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만이 그 고통을 겪는 불쌍한 사람인 듯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어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자신을 고립시키며 신세한탄과 세상에 대한 원망에 빠지게 한다. 그에 비해 자기 연민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위로와 친절을 건네는 마음이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촉진하고 고통을 돌보고 치유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물론 많은 이가 힘들 때 자신을 위로하는 쉬운 방법을 알고 있다. 술을 마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는 것 등이다. 하나 이러한 즉각적 위로는 효과가 빠른 대신 오래 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안 좋아진다. 마치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지만 술에서 깨면 기분이 더 가라앉는 것과 같다. 이는 고통에 빠진 친구에게 술 마시고 잊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자신의 고통에 대해 자기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자신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고통을 이해하려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진짜 위로를 건넨다. 명상, 요가, 차 마시기, 독서, 산책,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요리, 뜨개질, 반신욕, 스트레칭 등 그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이런 활동은 즉각적인 쾌감을 주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를 돌보는 느낌을 주며 우리를 회복으로 이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인함 이전의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이 있어야 힘들 때 자신을 돌볼 수 있다. 이상으로 자기 돌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3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안 헤나입니다. 감사합니다.